GOE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하원이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경기 부양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220표, 반대 211표로 가결됐습니다. 221석을 보유한 민주당에서는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 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 법안은 국가의 중추인 필수 노동자, 이 나라를 건설하고 일하는 사람들, 나라를 계속 나아가게 하는 국민에게 싸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찬성 투표한 모든 의원에게 감사한다며 특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 대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능력 있는 하원의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법안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에는 1인당 1,4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과 주 300달러의 실업급여를 9월 6일까지 연장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공화당은 법안의 지출 규모가 너무 커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해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유혈 사태를 촉발한 미얀마 군부 지도자의 가족에 대해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미얀마 쿠데타의 핵심 인물인 미나웅 흘라인 최고사령관의 성인 아들 2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재무부는 흘라인 최고사령관의 가족이 운영하는 현지 제약회사 등 6곳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날 별도 성명에서 이번 제재는 쿠데타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라며 우리는 폭력을 조장하고 국민의 의지를 억압하는 이들에 대한 추가 조치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홍콩에서 민주화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을 축소할 수 있는 홍콩 선거제도 개편안을 오늘 승인했습니다. 중국 광영신화통신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3기 4차 전체회의에서 홍콩 선거제도 완비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의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1,200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중 117석이 할당된 구의원의 몫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실시된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는 범민주 진영이 전체 의석의 85% 이상을 점유했습니다. 따라서 개편안이 시행되면 행정장관 선출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중국 정부는 홍콩 선거제도 개편안을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어제 하원 청문회에서 미국은 홍콩 인권 침해에 책임 있는 이들에 대해 제재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15,0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일본 대지진 10주년 맞아 일본 곳곳에서 희생자를 애도하는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일본 공영 NHK 방송은 오늘 도쿄 지오다구 국립극장에서 나루히토 천황부부와 스가 요시히데 총리, 유족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주관 추모식이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추모식은 지진이 발생한 시각인 오후 2시 26분에 묵념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스가 총리는 연설에서 정부는 피해 시민들에게 끊임없는 지원을 이어갈 것이며 후쿠시마의 온전한 부흥과 재생, 동북 지역의 부흥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 참사 이듬해인 2022년부터 정부 주관 추도식을 개최해왔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 여파로 취소됐고 올해도 축소된 규모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사망자와 실종자를 기억하고 자신들의 집과 삶과 공동체를 재건한 일본 국민들의 회복력을 기리기 위해 일본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후티 반군의 최근 원유시설 공격과 관련해 국가 역량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억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살 빈 파르한 알 사우디 사우디 외무장관은 어제 리야드를 방문한 셀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알 사우디 장관은 이란이 탄도미사일과 무장 드론 등 첨단 무기를 후티 반군에 제공하고 있다며 예멘 내전 종식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경수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1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한국전 종전선언에 앞서 한국과 일본, 미국의 안보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다음 주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해 양자와 주요 국제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미한연합사령관은 북한이 계속해서 대량 살상무기 역량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도는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5도에서 1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한국전 종전선언에 앞서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의 안보에 대한 자체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석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임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10일 한국전 종전선언 시점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은 물론 미국의 안전보장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한국전을 공식적으로 끝낼 시점이라고 보느냐는 앤디긴 민주당 의원 질문에 먼저 무엇보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안보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노력은 물론 미국 자체의 안보 자산도 고려됐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따라서 한국전 종전선언과 같은 그런 중대하고 극적인 것과 관련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앞서 말한 이 모든 것들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우리의 자체적 판단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anything of that nature, that significant, that dramatic, of course, the first thing we would need to do is to make an assessment.
또 이와 함께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등 파트너들과의 매우 긴밀한 협의에 관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해선 외교뿐만 아니라 북한을 압박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the policy itself and our approach is something we're also reviewing to make sure we have
블링컨 장관은 대북정책 자체는 물론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최선의 수단을 갖도록 미국의 접근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외교적 기회는 물론이고 특별히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다른 압박 지점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여러 행정부에 걸쳐 도전적이고 성가신 문제였던 북한 문제의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전임 트럼프 행정부 내내 공석이었던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 임명이 한국과의 대북협력과 북한 인권 증진, 미북 이산가족 상봉의 핵심적이라는 영김 공화당 의원의 지적에 강력히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의원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일 정보공유협정 등 동맹국들 간 중요한 정보공유를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매우 동의한다며 자신이 국무부 부장과 시절 깊게 관여했던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바이든 행정부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기 위한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hat we've already tried to do right out of the box is to put human rights and democracy really at the heart.
그러면서 연말쯤 개최할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에선 이들 국가의 공통된 의제를 파악하고 인권과 같은 권리들이 도전받았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호할 것인지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는 민주주의 국가들 간 분열을 시도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들이 모여 이 체제가 작동한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하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인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었던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또 블링컨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다가오는 한일 순방 계획을 환영하며 역내 도전 과제들을 다루기 위한 미한일 3자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다음 주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두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순방국인 한국과 일본에서 양자와 주요 국제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방문이 동맹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서 평화와 안보, 번영을 증진하는 협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6일과 17일 일본에서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과 기시노부다 방위상이 주최하는 미일 안보협의회 2+2에 참석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모테기 외무상을 비롯해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와 만나 광범위한 양자와 국제 현안을 논의합니다. 또한 일본 재계 인사들과도 화상 간담회를 통해 미일 경제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일본 언론인들과 화상 간담회를 개최해 미일 동맹의 미래와 좋은 거버넌스를 촉진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자유언론의 역할과 전 세계 여성을 위한 성평등과 기회 증진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7일과 18일 서울에서 정용 한국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장관과 미한 외교 국방장관회담 2+2에 참석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정용 장관 등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양자와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 기자들과 화상 간담회를 갖고 인도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서 평화와 안보, 번영을 증진하는 데 있어 미한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국무장관으로서 첫 해외 대면 방문에서 일본과 한국의 우리 친구와 동맹들을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는 18일 워싱턴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미 국방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스틴 장관이 일본과 한국 방문에 앞서 13일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일본과 한국 방문 뒤 인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이 이번 순방 중 각국 국방장관을 포함한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국제 방위관계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오스틴 장관이 미한 외교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해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약속을 재확인하고 미한 동맹이 여전히 동북아시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과 전 세계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임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다음 주로 예정된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의 일본과 한국 방문에 대해 미국의 최대 경쟁국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여전히 확산 중인 가운데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 수장이 첫 해외 순방지로 일본과 한국을 택한 것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따른 것이라고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석좌가 말했습니다.
So there's no doubt that the Secretary of State and the Secretary of Defense are in the early weeks of this administration in the midst of a pandemic traveling to see our northeast asian allies to try to
크로닌 석좌는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두 장관의 이번 순방은 중국의 권위주의적 방식에 대항해 공통의 민주주의적 접근법을 공고히 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의 동맹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구사하는 회색지대 전략은 물론 미사일 등 중국과 북한의 전통적인 도발에 대한 억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크로닌 석좌는 말했습니다. 중국 외에 북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10일 VOA에 현재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에 대해 크게 논의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의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이번 만남이 현안을 소개하고 규정하고 핵심 고려 사안들을 점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think that the big issue there is managing signals of willingness to continue dialogue on the one hand and desires to strengthen extended deterrence on the other hand.
이번 만남에서 큰 현안은 대북 대화 추진과 확장 억제력 구상 강화 사이에서 적절한 신호 내기라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도 불구하고 대북 억제에 대한 관심이 낮았기에 바이든 행정부는 뒤처진 준비 태세를 따라잡고 싶어 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할 이유도 없다며 대화와 억제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 찾기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이번 미한 외교 국방장관 회담 2+2 회담의 목적은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초기 분석을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ve recently heard that from an unnamed source that the Biden policy will probably be released in about a month or so. So it's still in development and it will be very good to get the input from
맥스웰 연구원은 소식통으로부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가 한 달 안에 공개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아직 미국이 대북 정책을 입안 중인 가운데 한국의 외교 국방장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미한 간 가장 큰 마찰 요인은 대북 인식을 일치시키는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평화와 안정을 원하고 협상을 통한 비핵화 의사가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해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콜린 칼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청문회 발언 등을 통해 북한을 위협으로 꼽으며 제재를 비롯해 대북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맥스웰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이번 미한 2+2 회의에서 나오는 공개 발언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성공적인 합의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that's a very positive development. And what it does is simply kind of removes the self-inflicted wound that Washington had imposed on the alliance. I think that'll be the main public message.
미한 두 나라가 방위비 분담금 합의에 이른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며 미국이 동맹에 가한 상처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공개 리에는 양측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에 이미 합의했고 따라서 미국이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까지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그러나 이 문제가 큰 논쟁거리로 불거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일반 대중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미국이 이번에 일본, 인도, 호주와의 4개국 협의체인 쿼드나 쿼드 플러스에 한국의 참여를 촉구할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주멀트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이번 순방에 임하는 미국의 가장 큰 바람은 미한일 삼각공조 강화라고 분석했습니다.
The number one desire would be to see a stronger trilateral relationship Japan, South Korea, United States.
주멀트 전 부차관보는 꼭 중국 견제를 위해서가 아니라도 한국과 일본 간 갈등은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를 약화시켜 미국에 어려움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번 순방 기간 동안 한국과 일본이 상호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비공개 석상에서 강하게 노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미한일 공조 강화를 원한다는 바이든 정부의 메시지가 이번 순방을 통해 공개리에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도 관계 개선에 대한 부담을 이미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이 미한 동맹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한 중 열리는 양국 장관들 간 회담에선 미한 관계와 북한 문제는 물론 지역과 국제 현안들이 두루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영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17일로 예정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이 양국 동맹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의 이번 방한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장관급 대표단의 첫 방한으로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협력에 대한 양국 간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한층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 대변인은 또 양국은 긴밀한 동맹으로서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맹 발전 방향, 한반도 주요 지역 정세와 기타 글로벌 협력 이슈 등 공통 관심 사항에 대해 폭넓고 깊이 있게 의견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한 외교 안보 수장이 대면으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18일까지 이틀간, 오스틴 장관은 19일까지 사흘간 한국에 머물 예정입니다. 방한 첫날인 17일 블링컨 장관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과 그리고 오스틴 장관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과 각각 회담을 갖습니다. 외교장관 회의에선 미한 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과 국제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 중인 대북정책 검토 작업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동맹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외교국방 장관이라는 고위급 간의 회담을 통해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대북정책 리뷰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조정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 중인 대북정책에 대해 한국 측도 적극적인 입장 개진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큰 틀에서의 동맹 가치가 중요한 만큼 그 동맹 내부의 한국 의견도 적절하게 반영을 해서 분열이나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아마 미국도 고려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한국이 대북정책에 있어서 좀 더 협력, 공조체계로 전환하는 부분을 좀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겠죠.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동맹인 한국에 대해 미중 갈등과 관련한 미국 측의 협력 요청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의 네 나라 협의체이자 반중 연대로 일컬어지는 쿼드 정상회의가 오는 12일 처음 열리는 만큼 미한 외교 장관 회담에서 이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한국이 가장 애매한 입장이죠. 아직까지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또 한국이 매우 중요한 국가다라는 것은 미국이 알고 있으니까 뭐 쿼드는 아니지만 그런 협의체 결국 중국 관중 전선에 한국이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또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가 여러 차례 강조해온 미한일 협력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민한 양자 현안인 한일 갈등 문제를 놓고 미한이 구체적 해법을 논의하기엔 한계가 있겠지만 삼각 공조의 중요성에 대한 공통된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미한 국방장관 회담과 관련해선 한국 국방부는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다양한 동맹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이딴 열병식을 통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을 공개하며 국방력 강화를 공언한 상황에서 대북 정세와 미한 공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사전 검증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방한 이틀째인 18일엔 제5차 미한 외교 국방장관 회의, 이른바 2+2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2 회의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소수의 핵심 동맹들하고만 개최해온 형식으로 미한 간에는 지난 2016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2+2 회의에선 전날 장관회담에서 다룬 주요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2+2 회의는 지난 4차례 회의처럼 이번에도 공동 성명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통해 어떤 내용의 대북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성 있는 대북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박사입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공언했던 그 모라토리움을 깨버린다든가 미사일과 핵에 대한 요거를 이제 어떻게 지금 그 선을 넘지 못하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들은 나올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일탈 행위를 하지 못하게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은 좀 논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현재 실시 중인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 측의 도발 여부가 대북 메시지 수위의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블링컨과 오스틴 두 장관은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밖에도 한국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청년 지도자들과 화상으로 만나고 젊은 기자들과 화상 라운드 테이블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비무장지대 DMZ 방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미한 연합사령관은 북한이 계속해서 대량 살상무기 역량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안에 미사일 방어와 관련한 핵심 역량을 한반도에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10일 열린 하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2018년 이래 한반도 긴장이 누그러졌지만 주한미군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전에 맞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Despite the reduction in tension, rest assured that we have not become complacent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에이브람 사령관은 영내 안보 도전과 미군의 배치 태세를 주제로 열린 이날 청문회, 데이빗 헬비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과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함께 출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북한은 현재 핵과 고도화된 미사일뿐 아니라 사이버와 재래식 역량, 새로운 비대칭 군사기술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동맹으로서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노력과 역량을 절대 오판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억제력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한 동맹 관계가 동북아시아 안보와 안정을 위한 핵심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제협력, 영내 위협 감소 등의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모든 동맹 관계가 도전에 직면하는 부분이 있듯이 철통 같은 동맹인 미한 관계도 예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 내 주한미군 훈련장과 영공의 접근 제한이 준비 태세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s limited access to training ranges and airspace here in South Korea. If left unsolved, this limitation could affect our force readiness.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맹인 한국군과 노력하고 있으며 한반도 내 훈련을 보장해 억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는 겁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강화되는 북한의 미사일 역량에 따른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한국군과 미군의 방공미사일 방어군은 매우 견실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현재 미사일 방어청이 세 가지 역량을 개발 중에 있다며 그중 하나는 이미 한반도에 배치됐고 나머지 두 개 요소도 올해 안에 한반도에 전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A is in the process of building three specific capabilities. One's already here. The other two will come on board this year. They will significantly enhance our ballistic missile defense.
이들 세 가지 역량의 한반도 실전 배치를 통해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데이빗 헬비 국방부 차관보 대행은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헬비 대행은 많은 불법 무역이 중국 연안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다며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지지한 만큼 제재 이행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비 대행은 또 미한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최근 한일 긴장이 3자 국방협력에 큰 피해를 입히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분열은 적성국을 이롭게 할 뿐이라며 한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지 않기로 대담하고 신중한 조치를 취해 기쁘며 미한일 삼각공조 관계를 유지하는 건 미국의 우선순위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헬비 대행은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미중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지 않으며 중국을 포함해 영내 국가들이 평화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The reality is that we're not asking nations to choose between the United States or China.
미국은 영내 국가들이 그들의 이익을 지켜주는 국제법과 규칙, 규범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역할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을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앤디 김 민주당 의원은 미국, 일본, 인도, 호주로 구성된 영내 집단 안보 구상, 쿼드에 한국이 빠져있는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헬비 대행은 쿼드는 국방과 안보에 국한된 조직이 아니며 앞으로 외교, 경제, 사이버 등의 의제를 망라한 포괄적인 영내 안보 구조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원국들이나 미한일 삼각관계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합리적 수준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다고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로 한국 측 분담금에 큰 인상이 있지만 통상적인 한국의 부담 비율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고위관리는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의 합의 이면에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관리는 10일 익명을 전제로 열린 전화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동맹을 되살려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우정과 양국이 처한 도전과제들의 심각성 속에 우리는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금 합의를 한국과 이루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동맹 재건이라는 새로운 노력 속에서 현 바이든 행정부는 미군의 한국 주둔의 기초가 되는 SMA가 합리적 수준에서 신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큰 힘을 보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미국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 부분이며 과거 실패한 노력을 평가하려 하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실관 기자는 7일 BOE에 미국과 한국의 협상단이 우리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하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문구에 합의를 이루게 된 것에 만족한다며 양측의 합의 사실을 알린 바 있습니다. 이어 다음 날인 8일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이 합의한 SMA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협상단이 동맹과 공동 안보를 강화하게 될 새로운 6년짜리 협정 문구에 합의했다고 밝혔었습니다. 국무부 고위관리는 이번 협정이 합의 불발로 공백이 생겼던 지난해 1월을 시작 시점으로 하게 되며 2025년 말 만료돼 총 기간이 6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에 인상분은 동결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2021년에 인상분을 13.9%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5년까지 남은 기간 인상분은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매년 추가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합의에 따른 2021년 한국의 분담금은 2004년 이래로 가장 많이 인상된 금액인 미화 10억 7,570만 달러며 6년간 한국이 부담하게 될 방위비 총액은 70억 달러가 넘는다고 이 관리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리는 이번 인상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전체 방위비에서 한국의 분담 비율이 약 44%로 과거 한국이 부담한 비율 약 40에서 45% 수준에선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국 협상단이 초점을 맞춘 건 어떻게 공정하고 공평한 비용 분담에 합의할 것인가에 대한 원리와 계산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양측의 합의가 9에서 10%의 물가 상승률을 근거로 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의 기여도를 40에서 45% 범위 내로 유지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한국 대중들에게도 공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양쪽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합의할 수 있는 숫자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측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된 내용이 협정에 포함된 점도 주요 성과로 강조됐습니다. 이 관리는 양측은 미국의 요구에 의해 협정이 소멸될 경우 미국은 한국 근로자의 임금을 충당하는 기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다며 그런 보장은 한국뿐 아니라 주한 미군에게도 매우 중요하며 이는 현지 한국인 근로자는 미군 주둔의 진정한 기반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하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1년 6개월여의 논의 끝에 방위비 분담금 문구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정에는 한국 측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고 한국 근로자의 무급 휴직에 대한 방지책 등이 포함됐습니다. 함지하 기자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합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네, 미국과 한국이 공식 발표한 대로 두 나라는 2020년 1월 시작해 2025년 말에 끝나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의 문구에 지난 7일 합의했습니다. 문구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2020년에 인상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올해는 13.9%의 인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남아있는 2025년까지는 매년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분담금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으로 한번 살펴보죠.
한국의 지난 2019년 분담금은 총 1조 389억 원, 미화 9억 1,600만 달러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상률이 0%인 2020년의 분담금도 같은 금액으로 정해지지만 13.9%가 오른 올해는 10억 7,570만 달러입니다. 국무부 고위관리는 10일 BOA를 비롯한 일부 언론을 대상으로 전화 브리핑을 진행했는데요. 이 관리는 이번 협정 기간인 6년 동안 한국이 부담하게 될 비용이 약 70억 달러가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13%의 인상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인상률이 소폭 오른 점이 주목이 되는데요.
네, 국무부 관리는 실제로 2021년에 한국 측 분담금이 2004년 이후 가장 큰 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최초 제안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국무부 관리는 두 나라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에서 협상이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네, 우선 국무부 관리는 미군의 전체 주둔 비용에서 한국 측이 부담하는 비율이 과거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통상 한국은 40에서 45%를 분담해왔는데 이번 분담 비중은 44%를 약간 넘는 수준이란 겁니다. 여기에 물가 인상률 9에서 10%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이란 설명입니다. 또 지난해의 경우 추가 인상 없이 2019년 수준을 유지한 것도 한국 측엔 유리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분담금이 오른다는 부분도 흥미로운데요. 이 내용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국무부에 따르면 양측은 2022년부터 그해 이전에 한국 국방비 증가율을 분담금 인상 비율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이 5.4%인데요. 이 비율이 2022년의 분담금 인상률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2022년의 국방비 증가율은 2023년의 분담금 인상 비율로, 2023년의 국방비 증가율은 2024년 분담금 인상률로 책정됩니다.
한국의 국방비 인상분을 기준으로 한다면 국방비가 오르지 않을 경우 분담금 인상도 없다는 의미입니까? 혹시 인상의 최소 기준을 정하지는 않았는지요?
국무부 고위관리는 인상률의 최저치는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방비 변화폭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인상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분담금도 상승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 밖에 주목되는 합의 내용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영향으로 무급 휴직에 처해지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분담금 협정이 깨지거나 새로운 협상이 이뤄지는 상황이 생겨도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선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해도 된다는 문구를 포함시켰습니다.
실제로 한국 측 근로자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무급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인건비를 선 지급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미국이 받아들이면서 무급 휴직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문제 해결까지 약 두 달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이번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합의, 협정 시작 얼마 만에 이뤄진 건가요?
네, 두 나라는 지난 2019년 9월 당시 10차 SMA 만료를 약 3개월 앞두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3개월 동안 양측 협상단이 서울과 미국 호놀룰루, 워싱턴 등을 오가며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과도한 인상을 요구한다는 언론 보도 등이 나왔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무임승차, 즉 낮은 비용으로 미국의 안보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을 자주 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를 5배 늘리기 원한다고 보도하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양측은 2020년에도 협상을 이어갔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큰 변화가 생긴 거군요.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동맹 재건 등을 대외 정책의 핵심 요소로 강조해왔는데요.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번 합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이뤄진 건데요. 국무부 고위관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합리적 수준에서 신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큰 힘을 보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직 양측이 최종 서명을 하진 않았는데요. 남아있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국무부 고위관리는 미국과 한국 모두 내부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법적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 뒤 국무장관의 최종 결재를 받게 됩니다. 한국은 정부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좀 더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 관리는 이번 협정이 최종 효력을 갖기까지 2주에서 3주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함지학 기자와 함께 미국과 한국이 합의한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한 미군 전우회 KDVA와 한미 동맹 재단 KUSAF는 9일 11차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이 합리적이고 공평하며 상호 간에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조기 타결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전우회장과 정승조 한미동맹재단회장은 이날 공동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미한 양국 간 동맹정신에 기반해 상호 승리 윈윈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11차 SMA가 전격 타결됨으로써 한반도 연합 방위 능력 강화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미한 동맹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으로서 상호 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심화 발전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악화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제46차 정기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10일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각국 대표 비정부기구 사이에 북한 인권 상호 대화가 진행됐습니다. 현장과 화상으로 동시에 진행된 회의에서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탄압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The crimes listed by the commission included extermination, murder, enslavement,
북한에서 절멸과 살인, 노예와 고문, 감금, 성폭행, 강제 낙태, 다른 형태의 성폭력, 종교와 인종, 성별에 대한 박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현재 북한이 인권 탄압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유엔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 Korea demands once and for all stronger actions by the United Nations. In this vein,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이 북한 인권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반복해서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대응으로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거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시장 활동이 위축되고 식량 상황이 악화되는 등 북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겁니다. 또 지난 1일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치범 수용소 등의 수감시설 상황이 가장 우려된다며 국제사회가 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제회의 등을 조직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또 북한의 극단적인 코로나 대응이 인도주의 지원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ile the sanctions committee has expedited exemptions for humanitarian assistance, humanitarian goods.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인도지원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를 촉진하고 있지만 방역 조치로 인해 지원 물품이 국경에 머무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EU, 영국 등 국제사회는 이날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밝힌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마크 켓에 이어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리대사는 이날 화상 발표에서 악화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미국은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국경 폐쇄 이후 주민들에게 가해지는 정권의 통제가 더욱 엄격해졌고 지시 미행에 대한 처벌이 더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특히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국경을 넘는 사람들에 대한 사살을 명령했다고 언급한 부분을 거론하며 미국은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북한에 만연하고 있는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면서 안보리가 이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선 퀸타나 특별보고관의 임무 이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가 최근 북한에 약 170만 회분의 백신을 배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북한이 이를 국제사회와의 관여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티네 모르크 스미스 제네바 주재 노르웨이 대표부대사는 북한이 코로나 백신 접종에 관련된 의료진과 인도주의 단체가 지원하는 주요 지원에 대해 제한 없는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urge the government of the DPRK to facilitate uninhibited access to medical staff involved in COVID-19 vaccinations.
이외에도 일본은 이날 회의에서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고 한국은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화상 면담을 늦출 필요가 없다며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이란 등 일부 국가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이중잣대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상호 대화에는 여러 비정부기구들도 함께 참석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츠 사무총장은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 wish to propose a post-COVID reset.
인권 우선 접근법과 연계된 인도 지원, 가장 취약한 계층인 여성과 어린이, 구금 중인 사람들에 대한 인도 지원, 적절한 책임 추궁과 결합된 접근법 등 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법이 포함될 수 있는 코로나 이후의 재설정을 제안한다는 겁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 엠네스티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주민들과 물자가 해외로 나가거나 들어오는 곳을 전면 금지하는 등 지난해 북한의 고립이 더 심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국제민간단체 세계기독연대는 자유와 종교, 신앙의 권리 등 북한의 인권 상황에 국제적 관심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빌리 캠페인은 최근 한국에서 제정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퀸타나 특별보고원이 우려를 표하면서 재검토를 권고한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상호 대화에는 북한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번 이사회 마지막 날인 23일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올 들어 두 번째 발의됐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최근 북한 정권에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등에게 23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이 사건이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결의안이 발의된 겁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서부 콜로라도주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 소속 로렌 버버트 하원 의원이 8일 하원 외교위원회에 푸에블로 반환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버버트 의원은 결의안 발의 성명에서 북한 정권은 53년 동안 푸에블로를 불법 억류하고 있으며 수도인 평양에 전리품으로 전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콜로라도주 푸에블로시에서 명명된 이 정보함을 반환하는 건 개인적 우선순위일 뿐 아니라 당시 유일하게 숨진 두웨인 호지스 승조원을 기리고 미국인들의 결의를 표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적 노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푸에블로호가 미국 해군 자산임을 분명히 하면서 당시 북한군의 포위 공격과 호지스 승조원의 살해, 다른 승조원들에 대한 비인도적 억류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향후 북한과의 외교 노력에서 푸에블로호 반환을 중요한 부분으로 다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을 발의한 보버트 의원은 지난해 11월 푸에블로를 포함하는 콜로라도주 제3선거구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입니다. 미국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원산 앞바다에서 임무 수행 중 북한 해군에 의해 납포됐습니다. 북한 정권은 11개월 뒤 승조원 82명과 유해 한구를 미군에 송환했지만 선박은 돌려주지 않은 채 평양 대동강으로 옮겨 반미 선전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푸에블로 반환 결의안은 올해 개원한 117대 의회 들어 두 번째 발의된 겁니다. 앞서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 소속 그레고리 스튜비 의원은 지난 1월 푸에블로호 나포와 승조원 구금은 국제법 위반으로 미국에 조속히 반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푸에블로 사건은 미국 연방법원이 지난달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푸에블로 승조원과 가족들에게 북한 정권이 약 23억 달러를 배상하도록 판결하면서 최근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푸에블로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은 2018년 2월 북한에 억류된 11개월 동안 받은 고문과 피해 등에 대해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묻겠다며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콜로라도주 지역 매체들에 따르면 푸에블로를 지역구로 둔 연방 의원들은 지난 수십 년간 정례적으로 푸에블로호 반환 결의안을 발의했으며 콜로라도주 의회에서도 결의안이 정기적으로 발의돼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푸에블로호 반환 촉구 결의안은 지난 116대 의회에서 3건이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한 채 모두 자동 폐기됐습니다. VOA 뉴스 김영골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팬데믹을 선언한 지 1주년을 맞았습니다. 전 세계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 중 하나에 맞서며 수치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겪었지만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여러 긍정적 신호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김영권 기자가 지난 1년을 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3월 11일 타드로스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언론 브리핑을 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전염병 최고 위험 등급인 팬데믹을 선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순한 공중 보건 위기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로 진단해 팬데믹 평가를 내렸다는 겁니다. WHO의 팬데믹 선언은 중국이 2019년 12월 31일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고 뒤늦게 WHO에 보고한 지 70여일 만에 나온 조치였습니다. 이 기간에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는 12만 명, 사망자는 4,200명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47개 주, 사망자는 40명을 넘어서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WHO의 팬데믹 선언 이틀 뒤인 13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Release the full power of the federal government in this effort today. I am officially 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하지만 코로나는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걷잡을 수 없는 무서운 속도로 지구촌을 덮쳤습니다. 우한에서 정체불명 폐렴이 WHO에 보고된 지 179일 만에 누적 확진자 1천만 명이 발생했고 이후 추가로 1천만 명이 늘어날 때마다 걸린 시간은 계속 단축돼 7천만 명에서 8천만 명으로 증가하는 데는 보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사망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경기 침체는 가속화됐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 조치와 대응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수치로 환산하기 힘들 정도로 악화됐습니다. WHO에 따르면 10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1억 1,733만 명, 누적 사망자는 260만 명으로 평양시 전체 인구에 맞먹습니다. 특히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미국은 누적 확진자가 10일 현재 2,911만 명으로 북한의 전체 인구보다 훨씬 많으며 사망자는 52만 명으로 전 세계 사망자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변종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에 대한 공포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규칙이 무너지고 새로운 표준을 뜻하는 뉴노멀 시대로 전환하면서 마스크와 비대면 생활은 지구촌 주민들의 새로운 일상이 됐고 국가와 국가 사이의 갈등, 가짜뉴스와 음모론도 빠르게 퍼졌습니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이 계속 중국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WHO가 중국의 편향적이라고 비판하며 7월에 WHO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10월에 코로나에 감염되는 등 대선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지난해 세계 경제가 코로나 여파로 3.5% 역성장해 1930년대 경제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을 겪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봉쇄를 뜻하는 락다운 여파 등으로 국내 경제난이 가중되고 실업률이 치솟자 미국 등 많은 나라가 경기 부양책에 나섰지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제약회사인 화이자와 모더나가 백신 예방률이 95%에 달한다는 임상시험 최종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 세계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어 12월 초에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미국에서도 12월 14일에 첫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최근까지 WHO와 유럽연합 또는 미국 등 개별 국가가 승인한 대여섯 개의 백신이 최근까지 114개 나라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60개국이 고소득 국가, 53개국이 중간소득 국가로 대부분을 차지하자 WHO 등 유엔 기구들은 지구촌이 파멸적인 도덕적 실패에 직면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장기간의 국경 봉쇄 등 과도한 코로나 대응 조치로 국제사회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10일 개최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상호 대화에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미국 등 여러 나라 대표, 비정부 기구들은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등으로 북한이 더욱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인권 상황은 악화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가 5월까지 82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 170만 4천회 분을 북한에 배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취약계층이 백신 접종 우선순위가 될지는 의문입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이 팬데믹 선언 1주년을 맞아 11일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He will discuss the many sacrifices of the American people have made over the last year and the grave loss.
젠 사키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인들이 겪은 많은 희생에 대해 말하며 코로나를 물리치고 미국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55년 3월 11일 인류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발견한 영국의 미생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이 74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881년 영국 에이셔 지방의 로그필드에서 태어난 플레밍은 런던에 있는 과학기술 전문학교를 거쳐 런던 대학 내 세인트 메리 병원 의과대학에 진학합니다. 그리고 1928년 플레밍은 뜻밖의 발견을 하게 됩니다. 부스럼의 원인인 포도 모양의 병균을 배양하던 많은 접시 가운데 유독 한 배양 접시에서만 세균이 죽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플레밍은 곧 푸른 곰팡이가 병균을 죽인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푸른 곰팡이에서 추출한 물질을 페니실린으로 명명하게 됩니다. 페니실린은 이후 종기나 상처의 치료는 물론 폐렴, 폐혈증 같은 병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플레밍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45년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1985년 3월 11일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선출됩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1931년 소련 남서부에 있는 스타브로폴 지방에서 태어난 고르바초프는 모스크바 법대에 들어가고 그해 공산당원이 됩니다. 고르바초프는 이후 지역당위원회의 제1서기에 선출된 이래 여러 요직을 거치며 눈부신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콘스탄틴 체르넨코 서기장이 사망하자 고르바초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으로 선출됩니다. 당시 소련은 지속적인 생산성 저하와 관료주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공산당 서기장에 선출된 고르바초프는 개혁정책인 페레스트로이카, 개방정책인 글라스노스트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정책으로 소련에는 시장경제가 도입됐고 언론의 자유도 신장됐습니다. 또한 고르바초프는 미국과 중거리 핵전략 폐기조약과 전략무기 감축협정에 조인하기도 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이후 1990년 동유럽에 팽배했던 냉전을 종식시킨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